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와 구약 역대지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셨고 여러분을 불러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요 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나는 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종류의 말과 모든 지식을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증언한 것이 사실임이 여러분 가운데서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부족한 선물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갖 선물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께서는 여러분이 끝까지 굳세게 견딜 수 있도록 지켜주시어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맞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여러분을 불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가까이 사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의견을 통일시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이에 어떤 편가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같은 사고방식과 같은 목적으로 뭉쳐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근로의 집안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은 저마다 나는 바울의 제자다. 나는 아폴로의 제자다. 나는 게바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져 여러분에게 한 조각씩 분배되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가이오를 빼고는 누구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주었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나로 하여금 세련된 말씀시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지 않으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능력을 잃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소식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없애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물리치리라.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의 철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다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된 일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은 소식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 사람은 지혜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전할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소식이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 되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거나 이방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연약함도 인간의 힘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로운 사람이나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 무엇이나 된 척하는 자들을 멸하시려고 세상에서 보잘것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곧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지혜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죄에서 노연하게 해주신 것이 다 그리스도의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만 자랑하여라.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역대지상 제24장 아론 자손의 갈래는 다음과 같다. 아론의 아들은 나닥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나답과 아비우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되었다. 다윗은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이멜록과 함께 아론 자손의 갈래를 만들어서 그들이 할 일에 따라 직무를 맡겼다. 엘르아살 자손 가운데서 족장이 될 만한 사람이 이다말 자손에서보다 더 많았으므로 엘르아살 자손을 그 가문을 따라 16명을 족장으로, 그리고 이다말 자손은 그 가문을 따라 8명을 족장으로 나누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지도자들이 엘르아살 자손과 이다말 자손 가운데 모두 다 있으므로 이 두 가문을 제비뽑아 공평하게 갈래를 나누었다. 레위 사람 느다네르 아들 사기관 스마야가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드라 아들 아이멜렉과 제사장 레위 사람 가문의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가문 가운데서 한 집씩 제비를 뽑아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첫째로 제비 뽑힌 사람은 여호야립이고 둘째는 여다야이고 셋째는 하림이고 넷째는 스오림이고 다섯째는 말기야이고 여섯째는 미야민이고 일곱째는 학고스이고 여덟째는 아비야이고 아홉째는 예수아이고 열째는 스가냐이고 열한째는 엘리아십이고 열두째는 야김이고 열셋째는 훗바이고 열넷째는 에세보압이고 열다섯째는 빌가이고 열여섯째는 임멜이고 열일곱째는 헤실이고 열여덟째는 하피세스이고 열아홉째는 부다야이고 스무째는 에스겔이고 스물한째는 야긴이고 스물둘째는 가물이고 스물셋째는 들라야이고 스물넷째는 마아시아이다. 그들은 하는 일에 따라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론을 시켜서 지시하신 규례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다. 나머지 레위 자손은 아므람의 자손인 수바엘과 수바엘의 자손은 에드야와 르야바의 가문에서 족장 르야바의 자손인 이시야와 이스하르 가문에서 슬로못과 슬로못의 자손인 야익과 헤브론 아들 가운데서 맏아들 여리오아와 둘째 아마레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모함이고 우시엘의 자손인 미가와 미가의 자손인 사밀과 미가아우 이시아와 이시아의 자손인 스가랴와 무라리의 자손인 마을리와 무시이다. 또 야아시아의 아들인 분우가 있다. 무라리의 자손 아아시아 가문의 분우와 소임과 삭굴과 이브리가 있고 마을리 가문에는 엘르아살이 있다. 엘르아살에게는 아들이 없다. 기스 가문에 기스의 아들 여리무엘이 있고 무시의 자손으로 마을리와 예들과 여리못이 있다. 이들이 가문별로 등록된 레위 자손이다. 이들도 그들의 친족인 아론 자손과 마찬가지로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가문의 족장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가문의 종가이든 가장 작은 집이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3절 하반절에서 14장 4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났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이거나 성령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든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이 14장에서 계속 방언과 예언의 문제를 다루고 왔습니다. 1절에서 13절에서는 고린도 교우들이 다 예언하기를 원하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과 모두가 이해 가능한 말을 하라는 부탁이었고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처럼 외국인처럼 하지 말라는 권면을 생각했었습니다. 14절에서 25절에서는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부탁과 함께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뜻을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라는 내용을 봤지요. 지난 시간에 26절에 33절에서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요청과 함께 방언 사용의 규칙과 예언의 규칙 그리고 질서를 지켜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라는 당부를 생각한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14장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34절에서 36절 말씀 중심으로 창조와 타락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는 지켜졌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 속에 정해주신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모든 교회에서 여자들의 침묵입니다. 이 내용으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은사의 혼란 앞에도 여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라는 말씀은 적어도 어느 시대 어느 곳의 교회에서나 이런 규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어떤 규범은 문화나 인종을 초월하는 것들입니다. 때문에 문화가 발달하고 여권 신장이 많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고리타분한 것은 교회에서는 이제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이론들이 인권자들의 측면에서 많이 나옵니다만은 미국의 알베라 미켈슨이나 캐서린 클로그 같은 사람들은 대단한 여권 운동가들입니다. 진보적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말씀 때문에 머리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전이나 컴퓨터에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머리는 머리였습니다. 다른 의미는 발견하지 못했죠. 여권신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반문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또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법칙임을 먼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33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여자들 차별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적어도 남녀의 기능성의 차이일 뿐이지 차별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의 12장에서 지체의 비유들을 봐왔지만 손으로 걸을 수는 있고 발로도 잡을 수는 있지만 분명 정상적인 것이 아니어서 불편한 것과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의 가르침은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에 그 이유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첫 번째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두 번째로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세 번째로는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찌니 35절 상반절인데 물론 이것은 신앙적으로 갖춰진 남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신의 남편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속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35절 하반절 했는데 부끄러운 것, 아이스크로스, 보기 싫은 것, 버릇없는 행동, 추한, 더러운, 적당치 못한, 천한 그런 의미들을 가진 그리스어입니다. 앞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에서 같은 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리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36절인데 여성들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감성적인 여인들은 은사를 자신만 받은 것인 양 교만한 것을 들어 볼 수 있는데 대단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요.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실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남자나 여성은 서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대로 상대가 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은 할 수 없다는 겸손으로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교만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성의 차이는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럼에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차이점으로 보다 더 잘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7절 38절 말씀 중심으로 은사 사용에도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라는 당부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음에도 언제나 자신만이 홀로 선지자요 신령한 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권면조차도 듣지 않은 구제 불가능의 상태가 되는 것이 언제 어디서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울사도께서는 이런 당부를 하고 있다고 할 때는 적어도 심각한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상반절에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했는데 여기 생각하거든이라는 말은 독해요라는 그리스어입니다. 좋게 여기다, 상상하다, 믿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문제는 신령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신령한 자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치료책이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세속됨이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러한 것 때문에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올바른 믿음임에도 교만하게 되는 것 또한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바울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당부한 바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도 경계한 바 있고 37절 하반절에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신비한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진정으로 권면하는 편지로도 올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확신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계시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주님의 명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게 알려지지 않은 자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38절인데 어떤 사본에 알지 못하는 자로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를 인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남에게는 그가 깨달을 때까지 두라는 말씀입니다. 또 자신에게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깨달음과 청동고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소화되지 않는 것은 그런대로 두고 가면 언젠가는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라는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겸손히 사랑과 믿음이 깃든 편지 한 줄도 주님의 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39절에 40절 말씀 중심으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금하지 말 것이지만 품위와 질서대로 하라는 당부입니다. 바울 사도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에 대하여 너무 부정적이거나 그것을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금기시하지도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39절인데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라는 감정으로 내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언제나 바울은 바른 교훈을 주면서도 그것이 너무 자신들을 멀리하려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판단으로 듣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와 모든 사람이 덕이 되고 유익이 될수 있는 예언을 사모하라는 권면은 어쩌면 바울 사도다운 당연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 사용될 수 있는 방언도 하나님께서 개인을 위해서, 아니 영의 신비함으로 마음의 깨달음이나 열매가 없는 것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금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방언은 금하지 않는 소극적인 부분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면과 당부가 다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40절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품위는 더욱 지켜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 하면서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교훈은 우리 믿음 생활하는 모두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교훈입니다. 여기 품위 있게라는 말을 했는데 유스케모노스, 그런 그리스어로 어울리게, 적당하게, 교양 있게, 단정하게, 예의 바르게, 점잖게, 정직하게 등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군다면 철없다, 유치하다라고 흉보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늘의 가치에 어울리는 품위와 예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사도의 권면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어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 분별의 기준은 물론 성경 말씀입니다. 이런 입장에서도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이런 귀중한 기준을 갖고 있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불변의 원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모습이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하찮은 질문으로 여기고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존 사실로 전제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굳이 증명하려고 하지 않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널리 알려져 있어서 그에 대한 증명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증거 같은 회의주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과 또 무신론자들에게 초월적인 존재가 있음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다음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최초의 원인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어떤 일이나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은 새나 동물이 그것을 건드렸거나 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는 어떤 에너지가 그 차에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어떤 결과의 원인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결과 뒤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음을 우리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로 구성된 우주는 수많은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성적으로 볼 때 다음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하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처음부터 어떤 것이 항상 존재했다. 두 번째 가능성, 전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우리가 두 번째 논리를 따른다면 최초의 원인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생겨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지금 존재하는 이 세계가 아무 원인도 없이 저절로 생겼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오시기 수백 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논증을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현상에는 인과 법칙이라는 끝없는 순환의 고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고리를 계속 추적하면 더 이상의 원인이 없는 최초의 원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어딘가에는 최초의 시작점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최초의 원인은 영원해야만 합니다. 최초의 원인이 어떻게 항상 존재하는지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원한 최초의 원인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과학은 이것을 열역학 제2법칙 혹은 무질서와 혼돈을 뜻하는 엔트로피 이론으로 증명하러 갑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우주는 시계처럼 한번 탭을 감아놓자 계속 작동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려면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엔트로피 이론은 우주의 시작과 끝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논증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도덕심, 곧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의식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 달리 동물은 선악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도덕심은 사람이 배운 도덕적 원리나 문화적 소양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 도덕성은 타고나는 것이지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개인이라 할지라도 이 도덕성은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적 의식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양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양심은 교육될 수 있고 어떻게 교육받았느냐에 따라 양심의 요청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양심 그 자체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에 따라 행동하게 하고 그것을 무시할 때 양심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도덕성은 도덕을 가진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스스로 도덕적인 창조자만이 우리에게 이런 도덕적 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맹목적이거나 비이성적인 본질과 작용으로는 이런 특징을 가질 수도 없고 형성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스스로 선한 하나님만이 그의 피조물에게 이런 특징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월적 지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을 보면 그 집을 건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그것을 그린 사람이 있음을 알고 신문을 보면 발행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설계에는 반드시 그것을 설계한 설계자가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부품들로 정교하게 작동하는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 때문입니다. 시계가 존재하려면 시계를 만든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목적론적 증명이라고 합니다. 우주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운행되는 것을 볼 때 거기에는 반드시 지적 존재의 설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별자리가 어떻게 놓일지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우주를 조화롭게 운행하는 초월적인 지적 존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일부러 어지럽히지만 않으면 자연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면서 계속 그 현상을 유지하는데 이것을 우연히 생긴 결과라고 설명한다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몸을 살펴보겠습니다. 손, 눈, 귀, 심장, 피 같은 인체의 신비를 살펴봐도 초월적인 지적 설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를 볼 때 초월적인 지적 존재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갓 태어나는 아기마다 이 초월적인 지적 존재의 지혜를 증거해 줍니다. 인간의 두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뇌를 인공적으로 만들려면 수십억 개의 진공관과 어마어마한 양의 배선과 거대한 창고와 이 모든 것을 작동시킬 엄청난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뇌는 아담한 머리에 맞춰져 있고 25와트라는 작은 전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흔들리는 입마다 쓰여 있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에 새겨져 있고 모든 돌에 조각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귀납적인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사람이 이 세상의 원인에 대해 어떤 연역적 논증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그 궁극적인 귀결 역시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주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거대한 포스터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진화론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조주의 존재를 부인하는 진화론은 유신론에 대항하는 거대한 도전입니다. 진화론은 모든 생명체가 초월적 존재의 개입 없이 하나나 혹은 몇 개의 원시적인 생명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를테면 하나의 아메바가 화학적 반응으로 생겨났고 이렇게 시작한 생명체가 세상의 온갖 식물과 동물로 우연히 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진화론자들은 화석에 남아있는 동식물의 흔적을 여러 종들의 유사점과 비교 연구해보면서 그들의 이론을 증명하려고 시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진화론을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진화론의 허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아직까지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만약 이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진화론은 정확히 말하자면 진화 가설입니다. 여기서 가설의 가는 한자로 거짓가입니다. 아직 증명되지 않은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럼 진화론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연 발생설입니다. 과학은 생명이 반드시 또 다른 생명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과학자들이 화학 성분을 이용해서 옥수수 세포핵의 성분과 모양이 동일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는 배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진화론자들 가운데 진화란 생명의 기원보다는 생명이 변화되는 과정을 다루는 과학이기 때문에 진화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건물이 그 기초보다 튼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원인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마치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최초의 생명체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피해가려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최초의 생명체를 창조한 이유로는 진화론의 일반적 이론에 따라 생명체가 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기원 문제를 해결하긴 하지만 이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창조에 대한 창세기 기록을 창조 신화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성경의 영감서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 진화론과 유신론적 진화론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신론적 진화론은 다른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반성경적인 이론입니다. 두 번째 진화론의 문제로 연결고리의 부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연결고리라는 것은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입니다. 19세기의 찰스 다윈은 자연선택설과 용불용소를 연결고리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후에 라마르크는 획득한 형질이 진화에 의해 미래 세대로 전이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후천 형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획득한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이론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돌연변이가 식물과 동물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돌연변이가 때로는 식물이나 동물의 속성을 개선하기도 하지만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돌연변이가 대진화의 원인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돌연변이나 기타 어떤 진화론의 이론도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만족스럽게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진화론의 세 번째 문제는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대진화가 실제로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로 유사한 새와 동물 같은 생물에서는 생물학적 유사성과 차이점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생물의 종과 종 사이의 변화, 곧 그들이 말하는 대진화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창세기 1장 21절, 또 창세기 1장 24절, 25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은 엄연히 서로 다른 종입니다. 생물의 진화를 증명하려면 이와 같은 종 사이의 대진화가 발생해야 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생물학적 증거가 없습니다. 고양이과로 분류되는 같은 종 사이의 연관성과 새와 고양이처럼 서로 다른 종 사이의 연관성은 같을 수 없습니다. 진화론의 네 번째 문제는 단절고리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진화론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인류와 영장류 사이의 단절고리를 묘사한 그림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공부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것은 이 그림에 수많은 상상적 요소가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단지 몇 개의 뼈를 갖고 많은 상상력을 발휘해 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자바 원인은 자바강 유역에 흩어진 채로 발견된 두개골과 넓적다리 뼈와 몇 개의 치아를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이징 원인은 한 개의 치아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단절고리가 많이 있지만 단지 몇 개의 뼈들을 토대로 해서 그린 자바 원인과 베이징 원인의 그림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대 인류가 현대 인류와는 다른 외모를 가졌다는 화석 증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인류도 사람마다 그 신체적 구조나 외모가 다릅니다. 또 그 발견된 화석들을 살펴보면 호모사피엔스, 이것은 인류라는 뜻입니다. 호모사피엔스와 원숭이는 분명히 서로 다른 종임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 중간 단계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어떤 확실한 증거도 없습니다. 식물과 동물 같은 생명체의 생물학적 구조 유사성을 들어서 진화론자들은 그들의 이론을 뒷받침하려고 시도하지만 이것은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설은 오히려 서로 다른 두 생명체의 공통의 설계자가 있음을 역설적으로 증거해 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로 비슷한 두 그림은 한 화가의 작품임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유사한 생명체는 곧 그 생명체들을 만든 한 창조주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모두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타난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이는 것, 곧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만물을 말합니다. 또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최초의 원인인 생명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원인을 믿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대로 증명되지 않은 여러 가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비과학적인 가설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